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 뉴욕에서 양국 외무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양국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 밖에서 안보에 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측 관계자들과 만나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개정이 양국 관계의 역사적 변이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일본의 방위 능력이 자국 영토를 벗어나 미국과 그 외 동맹국들에 미칠 수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서방주의국계국이 체결한 잠정 핵 합의를 옹호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핵 감시 활동을 다른 나라와 협상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정무차관의 이와 함께 이란과 서방 6개국의 잠정 핵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드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가 없다면 이란이 핵물질을 무기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가량이지만 합의에 따라 최소한 10년 동안 이 기간은 1년까지 6배나 연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장관은 또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중동의 긴장 상황은 더욱 고조된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란 정부가 합의의 조건들을 위반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응한 모든 선택을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5년 안에 유럽연합 가입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27일 키예프에서 열린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며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움직임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지난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유럽연합 가입 기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부패 해소와 경제개혁 노력은 더뎌졌습니다. 한편 이번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상임위원장과 도널드 터스카 유럽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의 국제사회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재난대응팀은 수색과 구조, 복구작업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팔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우선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6명으로 구성된 지진구조팀과 미 국제개발처 USAID 직원들이 26일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국가재난대응팀 요원 40명을 네팔에 파견하고 3톤 분량의 보급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편으로 현지에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도 재난대응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은 이번 지진으로 약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필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27일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그레이는 2주 전 볼티모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동안 원인 모를 이유로 척수를 심하게 다쳤고 부상이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당국자들은 그레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시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이 그레이가 천식을 앓고 있어 의학적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연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With respect to geography, the guidelines that are in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지역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를 열고 새 방위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1세기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은 새 방위협력 지침의 핵심은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geography, the guidelines that are in were
기존의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일본이 미군과 연합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지침은 이런 제약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이든지 공동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연합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일 동맹의 협력이 지역 개념에서 전 세계로 초점을 옮긴 매우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날 발표한 23쪽에 달하는 새 방위협력 지침에서 지침이 개정된 1997년 이후 지난 18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고 일본의 국제 역할이 강화된 만큼 동맹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새 방위협력 지침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며 미일 동맹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춧돌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 are working to manage the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 as well as tensions that are related
북한과 해양 안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미사일 방어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새 지침은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상황을 평시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급변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섯 개 분야로 나눠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다섯 개 상황에 두 나라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 조율 기구를 새롭게 설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미사일 방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3국 정보 공유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 지침을 18년 만에 다시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새 지침에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건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그 예로 언급했습니다.
There's North Korea, for example, and deterrence of provocative behavior by North Korea.
미국과 일본이 새 지침에 따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일본의 개인 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3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대처는 관련국의 주권 존중과 국제법,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 지침은 또 우주와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한 재난 구호 활동에 두 나라가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외국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협력에 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78년 옛소련의 침공을 가정해 첫 지침을 만든 뒤 19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시한 내용으로 개정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변 핵 활동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진단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 strongly suspect that there's an enrichment facility outside of Yongbyon.
아이논 전 특보는 24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 핵 계획의 불투명성을 우려했습니다.
I assume they are using that facility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uclear weapons.
북한이 비밀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0개로 추정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추정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추정치를 갖고 있지만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이 영변의 핵 활동을 사소한 문제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Now, in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capacity based on the second program, which really makes the Yongbyon program look almost insignificant now.
특히 은닉하기 쉬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상 여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석자는 따라서 최근 보도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 중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생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핵 보유 현황 자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하고 핵 보유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추세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무렵 북한의 핵무기가 80개에 이를 수 있다며 중국도 우려할 만한 두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아이논 전 특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간 원자력 협정 타결이 향후 북핵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is agreement will have very much impact on prospects for successful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현재 성공적 협상의 가장 주요 걸림돌은 경제와 핵 억지력을 동시에 개선시키겠다는 북한의 병진 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번 원자력 협정 협상 타결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상으로 기습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격파하는 한국의 70mm 유도 로켓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70mm 유도 로켓이 네 발째 시험 사격에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면서 내년 중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도 로켓은 서북도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격침하는 무기 체계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이 침투하면 발사 차량의 탐지기가 이를 식별 추적하고 발사되는 유도 로켓의 표적 정보를 제공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황해도 고안포에 대규모 공기 부양정 기지를 완공했으며 최근에는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이틀째인 27일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북자들 활동의 중요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2년 전 처음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된 이후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the flow of information going into North Korea. And
특히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정보 유입 덕분에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보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탈북자들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과 정치범 수용소와 인신매매 등 북한 정권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theme of North Korea Freedom Week 2015 is the activism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they are our greatest resource.
그래서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주제를 탈북자들의 행동으로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함께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모든 악행을 꾸짝내기 위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법안의 완성을 저희들이 미 국무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이 미래의 북한으로 연결되는 다리이자 북한의 민주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최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 단체장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비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의 그 같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우리 고향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행사 사흘째인 28일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29일에는 미 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오는 30일에는 대표단이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는 영화 상영회와 음악회, 중국 대사관 앞 시위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에 온실 조성 사업을 위한 관계자 방북과 함께 15톤의 소규모 비료 지원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은 지난 2010년 4월 2.6톤 규모 이후 처음입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방북 시 사리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 등도 반출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들어가 텃밭과 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북하는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은 지난 2009년 3월 북측과 협력해 사리원 지역 3만 3천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닐하우스 50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온실 농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리원 지역 온실 농장을 비닐하우스 300동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 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은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온실 조성 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는 5월 1일은 국제노동절입니다. 북한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완벽히 보장된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영기 기자가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5.1절 노동절이 되면 평양과 지방에서 음악회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엽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속에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맞는 여러분 열렬히 축하합니다.
북한은 1948년 건국 초기부터 이른바 노동자 낙원을 표방해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을 놓고 보면 그럴듯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헌법 70조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출신으로 1995년 한국으로 망명한 정성산 씨는 그 같은 규정은 말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취업의 자유가 있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적 계층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였던 사람의 가족에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할 수 있다 이런 걸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계급들은 당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16살 이상 되는 사람은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인민군에 입대하면 10년간 복무를 해야 되는데 당 간부 자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진희 씨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간부 자식들은 알다시피 뭐 한 2, 3년 정도만 하면 거기서 뭐 공산대학이요 아니면 뭐 양성 간부 양성 한다면서 다 뒤로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권력이 없는 우리 그 일반 노동자 자식들이나 농민들 자식들이나 진짜 힘들게 영양실적 올리면서 하는 거지.
군복무를 마치면 출신지 시군 당국으로부터 직장을 배치받습니다. 과거 평안북도 신인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는 여기서도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간부 자제들은 뭐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서는 무역회사라든지 아니면 수산기업소 아니면 국경지대의 어떤 공장기업소들 이런 것들에는 배급도 주고 월급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노동당 간부들이라든지 백점이 있는 자식들은 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고요. 나머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부대가 배치하는 무리 배치에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무리 배치란 제대 군인들을 탄광이나 농촌에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은 또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양 교원대학에서 근무하다 2002년 한국으로 망명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저는 뭐 교원을 하다 나니까 노동시간 보장한 생각은 전혀 안 나고 뭐 제가 중앙당에 있을 때도 뭐 밤에 밤 2시, 3시에 퇴근을 했고
노동자들은 또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속도정, 마식령 속도, 백일 전투 같은 각종 초과달성 노력운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상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협상을 벌이며 자신의 권익을 위해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자의 시위나 파업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탈북자 이숙 씨는 말합니다.
시위만 했다가 그 집안 3대가 멸종하고 아이 자식들까지 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다 잡아가는데 무슨 시위를 합니까?
실제로 지난 1998년 8월 황해북도 송림시에서는 배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소요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이 이를 강제 진압한 적이 있다고 탈북자 백화성 씨는 말합니다.
그런데 몇십 명이 그냥 그 자기 당비서의 그 명예를 저 실추된 명예를 청설당한 당비서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었던 것인데 그건 당에서는 엄중한 반항으로 보고 무력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팩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공장과 기업소가 가동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라고 탈북자 이숙 씨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자리만 지키다가 어긋나더라고요. 남자들은 출근부에 도장이라도 찍어야 어디로 안 간 걸 아니까 무조건 와서 출근부에 더 남자들은 도장 찍고 그다음에 뭐 집에 가겠으면 가라앉아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한편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의 당 간부 자제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뒷돈을 주면서까지 개성공단 근무를 원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백화성 씨의 말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가지고 남조선 그 초코파이라도 먹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북조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개성공단에서 남한 사람들이 그 주는 뭐 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북한 내부에서 뭐 받는 월급보다 월등하니까 그래도 그게를 희망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 짓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받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0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는 3년 뒤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게 될 텐데요. 그런데 한반도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평창을 북한의 평양과 혼동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과 평창을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4일 한국 강원도 평창에 가려다 평양에 도착한 한 케냐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케냐에서 소를 키우는 42살의 데니엘 올로마의 올레 사피 씨. 사피 씨는 지난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니 평창이 아닌 북한의 수도 평양이었습니다. 사피 씨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행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도 평창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비행기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한국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주 발전이 안 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표 씨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본 뒤 잘못 왔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사증이 없었던 사피 씨는 입국장에서 북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잘못했다는 각서를 쓰고 베이징으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비행기 값이 추가로 들었고 북한을 허가 없이 입국하려던 죄로 $500의 벌금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행기표 발권 과정에서 혼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피 씨는 케냐 나이로비의 여행사에 평창행 비행기표 예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이 컴퓨터에 최종 도착지를 입력하자 가장 비슷한 지명으로 평양이 검색된 것입니다. 이 직원은 두 도시의 이름이 매우 비슷하다며 이런 실수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년 뒤 평창에서 열리는 2018 동계올림픽에 수만 명의 관람객과 운동선수들, 응원단, 기자들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연설에서 평창은 평양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영어로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평양과 지명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이 있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짓는 등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혼선은 더욱 가중됐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북한을 혼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공식 영어 명칭이 Republic of Korea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 국명부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상하리만치 많은 수의 통계와 통관 관련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기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북한의 13,000개의 지명이 중첩된다는 미국 지명위원회 더글러스 켈드웰 위원장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탈북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축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체육인 모임, 기업 등도 이 축구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 더. 자, 하늘 앞서봐. 하늘 앞서. 자, 하늘 앞서. 자, 좀 뒤집지 떼. 뒤집지 떼고.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지도를 받는 아이들로 붐비는데요. 봄 햇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는 아이들 모습이 참 씩씩합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등학교인데요. 은정초등학교 축구단인 은정YP축구단은 탈북 어린이들이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창단했습니다.
예, 저희 YP 축구단은 양천구 체육회,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양천경찰서,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네 단체가 모여서 서로 후원하고 서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축구단입니다.
은정초등학교 김기홍 교감 선생님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은정 YP 축구단은 은정초등학교와 인근 양천경찰서,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는 한 축구교실 등 다양한 관내 기관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 뒤에 붙는 YP라는 이름도 양천폴리스, 그러니까 양천경찰서를 뜻하는데요. 탈북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탈북민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축구단을 선택했습니다. 단체 종목인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키우라는 취지인데요. 계속해서 김기홍 교감 선생님의 말입니다.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전혀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게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체육, 문화예술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또 우리 이탈 학생들의 생각보다 그런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정초등학교에는 탈북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 어린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음악 동아리와 야구부 등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YP 축구단도 그 일환으로 이달 중순에 창단했는데요.
예, 저희 학교가 그 탈북 학생들이 42명이 있어요. 그 밴드를 조직해서 14명으로 구성된 또 밴드 탈북 학생과 일반 학생하고 같이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농구단도 있고 또 야구단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학생 10명 하고 일반 학생 10명,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된 축구단입니다.
은정 YP 축구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양천구에 있는 한 축구교실에서 지원했는데요. 은정 YP 축구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신현석 코치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주위에서 좀 걱정을 많이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저도 아이들 가르쳐본 지 좀 오래됐고 해서 크게 걱정은 없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오히려 말도 더 잘 듣고, 아이들 더 밝고, 일단은 막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이 딱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풀고, 이게 아이들이 순진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 다른 학교보다 더 부각돼서 보여가지고 수업하기 정말 더 좋습니다. 지금 20명 중에 50대 50으로 이렇게 모여졌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혀 티나지 않게 그냥 일반 어린이들이랑 탈북 어린이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서로 다 친해요. 보니까 전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끼리도 이제 인성적인 면이나 나중에 커갔을 때 모습이 정말 더 밝고 더 뭐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안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서로서로 다 친해질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을 보면서 신현석 코치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여러 학교나 유소년 축구단들과 시합 일정도 짜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 각자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계획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저의 각오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5학년, 6학년, 뭐 4학년은 몇 명 안 되고 5, 6학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존에 하던, 운동하던, 막 2, 3년 동안 운동하던 아이들이랑 시합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 운동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발! 원, 투, 원, 투. 그렇지. 역시 주장. 오이. 팔 올리고. 원, 투. 오른발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국 학생들과 탈북 어린이들이 딱 반반 섞여 있는 은정 YP 축구단. 누가 탈북민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은정 YP 축구단의 단원들입니다.
밴드랑 농구랑 저는 학교에서 대표로 나온 때문에 실력이 많이 있고요. 아직 서툴리긴 하지만 연습만 잘합니다. 이제 스포츠 클럽 해서 시합도 많이 나가게 됐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친구예요.
4학년이에요. 밴드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축구도 재밌고 밴드도 재밌어요. 축구는 경기하는 거가 제일 재밌습니다. 다 같이 아는 형들이랑 함께해서 좋아요.
축구 잘하는 형들도 많아요.
저희는 기술도 많고 뭐 키도 큰데 키 작은 사람이라도 달리기가 빠르고 그래요.
앞으로 있을 다른 어린이 축구단들과의 시합에 대한 각오도 대단한데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하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운동 축구단이에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게 신다고요. 계속 꾸준히 빠지지 않고 연습해요.
저는 아마도 수비가 되면은 골키퍼 앞에 있어가지고 잘 막을 거예요. 우리 만나게 되면 열심히 하자. 우리 토요일마다 기술을 맨날 배워가지고 니네도 이길 거야.
운동 화이팅! 화이팅!
팔 올려. 자, 이 상태로 드리블이 돼야 돼요. 이렇게 드리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비오의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네팔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비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서 핵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동남아 정상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지난 25일 네팔에서 80여 년 만에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명피해 집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까지 3,8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금도 매시가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팔 정부 관계자들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1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팔에선 지난 1934년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1만 명 이상 사망했었습니다.
네, 이 지진 피해 지역도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거의 1,000km가량 떨어진 인도 콜카타에서도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국토의 40%가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팔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인도와 방글라데시, 부탄, 그리고 중국 중에서도 많게는 수십 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서도 지진으로 인해서 최대 50층 건물로 피해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등반객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는 하루에 에베레스트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여전히 수백 명이 고립된 상태인데요.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에베레스트 주변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이미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예견됐었다고요?
예, 네팔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거대 안반 유라시아판과 또 인도판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뭐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단층 등을 연구한 결과 지난 수백 년간 70에서 80년에 한 번씩 규모 8 정도의 대형 지진이 그동안에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특히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 관련 국제학회가 열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934년 지진 이후에는 비슷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8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참석했던 학자들은 곧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지각에 응력이 계속 쌓여왔고 곧 강력한 지진으로 분출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의 경우는 건물의 70% 이상이 붕괴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모습인데요. 카트만두 중심가도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파괴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네팔의 상징적인 건축물들 역시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또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또 구조된 생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관련 인력 뭐 상당히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 화면을 보면요. 건물 잔해 속에 주민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간혹 생존자가 구조될 때는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에서 살아남은 주민들 역시 강력한 지진으로 충격에 빠졌고 또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추운 밤에도 길 위에서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내리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한편 실제로 지난 25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 후에 이틀 동안 무려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진 재건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은 이미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팔 국내 총 생산의 20에서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특히 가난한 나라라서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 역시 그만큼 어렵고 또 속도 역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네팔은 관광 등 이 서비스업이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구 역시 크게 파괴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 재건과 또 네팔 경제에 더욱 암울한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따라서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를 보면서 구조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지진 발생 이틀째를 지나면서 외부에서 온 지원 활동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진 발생 초기라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주변국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한국, 이 밖에 여러 나라들이 긴급 구조 인력과 구호 물자를 보내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십 명의 정예 구조 인력과 구조견 등을 급파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 정부나 민간 구호 단체의 구조 인력 역시 계속 네팔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곳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각각 자체 긴급 구조 인력 파견 계획을 밝혔고요.
네.
구호 물자 수집과 또 구호 기금 모금 운동 역시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 연합 등 국제 기구 역시 긴급 구호 자금을 배정하고 지원에 나섰고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이 크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진이 일어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혼란한 상황이고요. 네팔은 산악지대가 많고 또 이번 지진으로 도로 등이 크게 훼손돼서 구조대와 또 구호물자가 어려움에 빠진 지역에 닿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진에 또 폭우까지 내리고 전기와 통신 역시 끊어진 곳이 많아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팔은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요. 이 수도 카트만두의 주요 관광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번 지진으로 외국인 인명 피해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각국이 자국인 생사 확인에 지금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사망자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고위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임원은 30대 초반 정도라고 하는데 지인들과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다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네팔 카트만두 공항은 네팔에서 빠져나오려는 외국인과 또 네팔인들을 돕기 위해서 외국에서 도착한 구조 또 구호 인력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항 현장 화면을 보면 갈 곳이 없어서 공항 안이라든가 또는 근처에서 쪽잠을 자거나 지친 모습으로 네팔을 빠져나올 그런 항공편을 기다리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났다고요?
예,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열리는데요. 두 장관이 회의와 별도로 회동할 예정이라고 앞서 미 국무부가 이미 확인했죠.
네, 이 두 장관이 만나는 게 이달 초 이란 핵협상 참가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뒤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국들은 이달 초 합의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두 장관이 이번 만남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 동안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예, 상원 공화당 중진 존 맥케인 의원의 26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현재 이란 핵협상 중인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타결될 경우에 중동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오바마 정부가 협상의 환상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협상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이란이 핵협상 타결 후에 합의를 어길 경우에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긴다면서 역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달 초 기본 틀에 합의한 뒤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과 이란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특히 핵협상 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시점 그리고 방법을 놓고서 여전히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통령과 또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일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합의 후에 이란의 이행 여부를 놓고 단계적으로 제재 이행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그 최종 타결까지 여전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맥케인 의원의 이란 핵협상 관련 발언 전해드렸는데요. 상원에서 이란 핵협상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란 핵합의 후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또 향후 90일마다 행정부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의회에 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그런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이번 기본틀 합의로 이란의 핵무장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맞았다면서 미국 의회가 편견을 갖지 말고 최종 시한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볼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53분입니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동남아 정상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예,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요. 회원국들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비난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각국의 입장을 좀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나라 필리핀입니다. 중국이 필리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으로는 난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개의 활주로 또 유류 보급 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앞서 중국이 활주로를 완성하고 또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에 자국 전체가 작전 범위에 들게 된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까지 경고했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역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심한 나라 베트남의 응웬 던중 총리도 이런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시추 작업에 반발해서 반중 시위가 벌어져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 정상들 사이에 다른 입장도 있었나요?
이번 회의 개최국인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는 중국의 최근 남중국해 움직임에는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또 앞서서 아세안에서 추진됐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의 행동수칙을 정해서 긴장 고조와 충돌을 함께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이걸 중국이 거부를 하면서 진전이 없었고요.
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남중 군객께서 이뤄지는 간척 공사에 대해서 일부 정상이 표명한 깊은 우려에 공감을 한다면서 이런 공사가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구만 담았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섬 건설은 완전히 주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의 지적은 따라서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1940년대 자국 지도에 처음 등장한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건설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해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건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신의주도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개성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4도. 함흥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14도, 최고 30도입니다. 청진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7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의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통해 미국 정치와 사회를 소개해드리는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연방 하원 의원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만 25살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는 7년이 넘어야 하며 선거 당시 선거구가 속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오늘은 미국 의회의 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